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이제 8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우상들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는 문제,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참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8장 13절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8장에서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9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9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뭐 목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뭐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는 이런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강한 사람이 돼서 믿음이 강하고 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자가 많은 걸 참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의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참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사례비 문제가 지금 왜 나오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강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많고 이 강한 사람이 지금 여기 8장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참아주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그 사례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실증을 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례비 문제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9장 설명하기 전에 직업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을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노예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본인 자신은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노동하는 거 이런 거를,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그 종교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와 같은 직업을 어려서부터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받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에 봉인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사도는 뜻이 어떠한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사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0절 가서 보시면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그 대언자는 구약시대의 대언자가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대언하던 그런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또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낸 이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약교회를 이제 기초를 놓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하나 이제 뽑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복음의 초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선물,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별 선물을 이제 소유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면서 복음의 초창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이와 같은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겼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와 같은 표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 사도의 표적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거기 가서 보시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떨어져 죽은 거를 사도 바울이 살리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의 표적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내가 그런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예. 그래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시민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영적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나 뭐 육적이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 너희는 주 안에서 내가 행한 나의 일이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행한 그런 모든 일이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세운 교회다. 나의 작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에겐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봉인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봉인한다는 건뭘꽉 잡아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봉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봉인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씰 같은 거 이렇게 이 편지 봉투 같은 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붙이면은 누가 중간에서 열어보면 그러면 씰이 부서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씰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도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봉인을 꽉 쳐서 그래서 당신은 사도입니다 하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는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장들을 두 명이나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먹고 마실 그런 권리,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실 그런 권리가 없느냐. 예,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비로 먹는 거 사고 마시는 거 사고 그런 거할 권리가 우리가 없느냐. 그 다음에 지금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아내도 교회에서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내가 있으면 또 뭐예요? 아이들도 낳으면 그러면 교회가 이 사역자와 사역자의 아내와 사역자의 자녀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시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정말 이 사람이 사도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행동들, 일들, 이런 모든 게 과연 정당하냐? 또 하는 그 일들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합당하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러죠? 예. 베드로에게는 지금 아내가 있었어요. 여기 분명하게 지금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교황은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초대 교황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맞지 않는 말입니다. 둘째는 왜 자기 아내, 이 아내를 자매라고 불렀냐.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매. 이것은 사실 처음에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이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럼 이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지금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남편을 이야기하거나 내 아내를 이야기할 때, 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내 자매가 이렇다 그러고, 내 형제가 이렇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지, 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넌센스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지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에요. 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근데 제 형제가 뭐제 자매가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형제요, 자매가 맞아요. 이거 신분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결코 만일에 결혼했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가리켜 다니면서 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자기가 받아도 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사도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둘째는 사람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그게 뭐냐면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가서 봐라. 일꾼은 반드시 품삯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금 세 가지 어떠한 그 은유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단 전쟁터다. 그래서 지금 군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핍박을 견뎌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포도원에 포도를 많이 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농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양떼 이야기가 나와. 양떼. 그러니까 사역자는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다. 목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양들을 먹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뭐하고 상관 있는 것만 얘기해요. 교회하고 주로 상관 있는 거. 그래서 군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농부. 그 다음에 목자. 이세 가지를 들어서 이세 종류 직업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양떼를 끌고 다니면 나중에 다 양고기도 먹고 양털도 없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열심히 가꾸면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 전쟁에 나가서 왜 군인으로 나갔는데 자기 돈 싸갖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국가에서 먹을 거 지금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양식 싸갖고 다닌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에서 자비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양식을 댄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량 선교한다 그러는 게 자기 비용으로 양식을 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량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군인 나가고, 그다음에 포도원 농부하고, 그다음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 내가 왜 사례비를 받아도 되느냐? 셋째, 구약의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례. 구약의 사례는 8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5장 4절 그 말씀이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밟는 것이 마땅,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그 4절 말씀, 이거를 두 번씩이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대고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뭐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소가 열심히 곡식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이 겨를 다 떼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 그러면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루 온종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개를 치워주고 너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마땅히 소에게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짐승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짐승에게. 잠언 12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심지어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곡식을 밟은 그 소, 이거 입을 마개를 가려놓는 그런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문자 그대로 소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소에 대한 얘기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이거 읽으라고 이거 준 말씀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보로 이거 읽고 아니면 소 주인 보고만 이거 읽으라고 이 말씀을 줬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소가 쟁기질 하듯이 바울이 내가 고린도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쟁기질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수확이 바로 너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확에 이 사역자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밭을 가는 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밭을 가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게 나와요. 그 밭을 가는 거는 우리가 사역자가 나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을 불신자들 잘 갈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밭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거 밭을 많이 가라고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타작은 어떻게 이걸 다 딱딱 때려갖고 결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탁탁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을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사역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되거나 하여튼 성경 교사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하는 일이 불신자들에 대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신자들에 대한 그런 일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장 11절의 원리가 뭐냐?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으면 그러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두는 게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경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러고선 얼마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21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영적인 것에 빚을 졌으면,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그걸 갚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누굴 도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지금 돕는 이러한 사례가 하나 나와 있고 또 지금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그럼 사역자들을 육신적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좋은 것, 가르침 받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고,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것 포함해서 육신적인 모든 것, 이걸 다 나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에게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하는 일을 그걸 게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앞뒤 문맥이 뭐예요?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될 걸 갚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지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 또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역자들,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다른 사역자들, 뭐 예를 들어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서 하나도 지원받지 않았지만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은 지원받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지원을 안 받았느냐?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걸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혀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비를 받아야 될 그 이유, 첫째 이유는 사도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구약의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넷째는 구약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확실한 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18장 8절에 32절, 레위기 6장 14절에서 7장 36절 가서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백성이 가져오는 그 헌물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 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사역자들도 마땅히 백성들에게서 받을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를 들어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규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러한 이유들 다섯 가지, 적어도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비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2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비를 거부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자예요. 충분히 받아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약한 자들이 실족할까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 문제 때문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자기 삶에다가 직접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쓴 이런 편지들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쓴 거 그거 자랑할 수 있거든요. 예, 누가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음식물 이거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식물 이런 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례비 교회에서 받는 거 이거 교회를 세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안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살면서 믿음의 우선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첫째로 그걸 구하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고 우선권을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든 성도든 뭐를 세워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저 같은 단순한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고린도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음행의 도시에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놓은 그와 같은 훌륭한 교회 개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막히면 안 될까봐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받는 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포인트가 지금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 변호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안 받는다. 15절에서 18절 16절 아까 15절 읽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과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래서 첫째는 사례비 안 받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 사정을 조금 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흥 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하면서 4절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여기 부흥사들이 와 그냥 말을 왜 웅변조로 써서 엄청나게 이거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 이걸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단순하게 내가 사례비도 너희에게서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편지도 안 썼다는 거예요. 편지도 안 썼다. 그러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선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복음 사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이러한 종으로서 나는 그냥 섬기는 자다. 그래서 내 보상은 사례비 받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 그게 나의 보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사역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분배사역,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 일, 그거 내가 이제 맡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사역에 너무 돈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가서 보시면 TV 이벤젤리스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복음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한다면 뭐예요? 돈 보내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돈 보내. 다 끝에 가면 다 돈 보내시오, 책 사시오, 그거예요. 그래도 그냥 소파에 앉아서 듣고는 뭐 괜찮구나 해서 체크 한 장 써서 보내고 교회는 안 가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 다 돈 내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로버트 슐러잖아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평생을 울고 먹고 살더니 지금 교회 다 파탄 내고 완전히 다 파산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밝히는 그런 사역자로 드러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또 하나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돈을 내고 성령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돈하고 관련돼서 교회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인물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무디 교회에서 목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할 때 이렇게 광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십시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헌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구원받아 가십시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헌금하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광고를 해야, 그래야 누가 봐도 아 정말 이 교회가 편안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둘째는 죄인들 때문에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은 것,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게 내가 받는 보상이다. 특히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받는 보상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으라 하더라도 너희에게 아버지는 나 하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다.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 세상에 여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방이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있어요. 약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뭐야? 죄인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22절을 악용하고 있어요. 22절.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 그렇죠? 예. 네.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그막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라그막 해도 좋다. 그러고 교회에서 꽝꽝대게 해도 이 구절 사용하는 거예요, 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 그렇죠? 예. 네. 동성애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얘기하는 이 구절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예, 빌리 그레이엄 같은 경우 가서 복음을 다 선포하고 나서는 카톨릭 교인이 이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럼 카톨릭 교회로 가십시오. 카톨릭 교회로 가면 돼요. 복음 다 지금 듣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냐? 이거 완전 넌센스예요, 그거. 아닙니다. 앞뒤 문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결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도 예, 타협하는 메시지나 타협하는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음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예, 말씀 전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선교 방법 이런 것에서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방인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이 어딜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있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이제부터 돼지고기도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다 있습니다. 아, 근데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을 지금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 자유가 있으니까 과거에 유대인들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시킬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내가 유대인인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돼지고기 다 먹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의 태도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면 이거 얘기하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그런 자유,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이 판결을 내렸죠.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몇 가지 피, 목매어 죽인 거, 그렇죠? 이런 거 몇 가지 외에는 다른 거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풍습을. 예.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히게 되니까 가서 정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행했어요. 유대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결례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미 반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할례를 줬어요.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줘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역하기가 좋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또 하나 사역자가 누가 있어요? 디도가 있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는 완전한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이 그리스 사람에게 왜 할례를 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디모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16장 1절에서 3절에 디모데가 할례 받는 내용이 나오고, 디도의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러 가서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뭐부터 시작하냐? 유대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갔던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창조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시작하는 거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역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가면서까지 사람을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방법, 똑같은 복음이지만 사람마다 융통성이 있게 되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뭘 전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지금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물을 찾고 있으니까 영원한 물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복음인데도 어프로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을 타면 그거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내가 무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법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잘 맞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빌리그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말씀을 악용을 하거나 남용을 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방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는 것,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전장에 약한 자가 나오죠. 어떤 자예요? 음식 때문에 양심이 약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음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27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지 않으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사례비를 안 받았냐? 내 자신을 위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은 경주하는 자, 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고. 왜 그러냐?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올림픽 게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흥분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리는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되면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절제하는 게 뭐냐? 사례비 안 받는 게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사례비를 안 받아야 되겠다. 음식 좋습니다. 먹어도 재미있는 거 추구하는 거, 목회자가 뭐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하고 축구장에 축구 구경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목회자 가운데도 골프 치는 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나를 위해서 절절한다. 왜 그래? 이기기 위해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시켰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 권리를 찾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님을 섬겨 보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먼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게는 저기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비가 그 목표에 방해가 될것 같으면 난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게 지금 달려갈 목표가 있는데 이 사례비 이거 몇분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것 같으면 난 차라리 안 받는다. 27절도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랬다. 구원 잃어버릴까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개혁성경 억제, 내 몸을 억제하여가 아니야.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막 내려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이런 거 가서 보시면 100m, 200m 달리면 다 주어진 레인이 있죠. 내게 레인이 1레인이 지금 됐는데 가다가 2레인으로 쑥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선수는 선수인데 뭘못 받아요?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을. 지금 여기 권총 들고 땅 하고 할때 뛰어나가야 되는데 미리 뛰어나가면 어때요? 그럼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 잃는 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 잃는 거. 지금 앞뒤 문맥이 뭐 얘기해요? 열심히 달려야 보상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상 얘기하는 거지 구원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구원은 뭐야? 이미 선수로 들어와 있다니까 이 안에. 맞습니까? 이 올림픽 경기장에 이미 선수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구원을 잃어요? 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뭘 잃을 수 있어요? 예, 제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은 그러면 보상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혹시 잘못해서 다른 레인으로 이 사례비를 받고 이러다가 돈 문제 때문에 잘못돼 갖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을 내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사례비를 받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합당해요. 합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된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나 복음 선포하는 그런 방법까지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9장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네, 9장은 8장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참아야 된다 얘기했죠. 그 예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9장에서.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크리스찬하고 같이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밥 먹고 이제 도는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사랑의 교회.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목사가 정말 올바른 그런 목사고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다. 왜 그래요? 약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사랑의 교회 목사 정도가 되면 나간다고 해도 또 같이 나간 사람이 몇천 명 나갈 수 있거든요. 가서 제대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회를 그렇게 타고 누르면, 그러면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족거리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지어 사례비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사례비를 10억씩 받으니 1년에, 이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이런 선교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좀 주고받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